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고 동감이 되는 가사 내용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제가 40여 년 짧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학창시절 참 친구들과 생활하는 것이 좋아서 그 친구들과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쁜 삶 속에 연락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가지고 있었던 저의 무언가가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고 저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했지만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를 포함한 소선지서들은 대부분 그 내용들이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패역하고 부패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당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남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이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잠시 잠깐 당하는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지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양떼들을 이끄는 목자가 사용하는 막대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던 그 모세가 든그 지팡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다양한 지명들도 나오게 됩니다. 갈멜 속 산림, 바산과 길르앗. 이건 모두 아주 풍성한 목초지로서 가축을 키우는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부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많은 양떼들 또 가축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유목민족으로서 양떼와 여러 가축들을 키우는 것을 주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야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목축업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떼를 키우는 일에 많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에게 양떼를 키우는 것은요, 단순히 고기를 얻어 먹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양털을 깎아서 이제 옷을 해 입기도 하고 또 양젖을 이제 짬으로써 아주 맛있는 음식을 또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업으로 이 양을 키우기도 했지만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그 집집마다 양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양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고기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마치 오늘날 강아지를 키우는 것 같이 반려동물처럼 양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르게 이 양을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사랑과 애정이 담긴 관점으로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목축업과 또 양떼를 키우는 일에 아주 인연이 깊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단어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비유하는 본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 양을 돌보는, 양의 모든 필요와 모든 공급을 채워주는 아주 따뜻하고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양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양처럼 돌보아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4절에 나오는 주의 기업인 양떼를 먹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와 같이 인도해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 운명을 인도하여 주셔야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마음껏 양떼와 가축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거짓 목자를 따르느라 참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속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지금 앞으로 경험하게 될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또 징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맞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막대기를 들어서 그들에게 혼내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예쁜 남매인데요. 저는 남매면 안 싸울 줄 알았습니다. 서로 굉장히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싸우는지 둘이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한 존재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 목사의 자녀면 정말 서로 사랑도 하고 배려도 하면서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정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다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더욱 놀라운 것은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저의 아내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그만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떨 때는 차분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언젠간 깨닫게 되겠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오랜 시간 연단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막대기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 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빠져있는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요. 특별히 이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적은 기적과 같은 말로 자연을 초월한 놀라운 일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나올 때 특별히 열 가지 놀라운 그런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어요. 홍해를 가름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이 기적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된 왕이고 내가 참된 주인이다. 내가 온 세상의 만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적을 통해 그들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여러 잘못 중에 가장 큰 잘못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 죽도록 고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신 결과는 고난과 비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자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참된 목자고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모든 성도님들, 종종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가득할 때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풀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후에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여전히 전 세계의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의 강국의 힘에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어집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유를 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보물도 주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까지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6절 그리고 17절이에요.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먼저 이 16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 대적들과 원수들이 놀라게 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부끄럽게 만드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이 17절에 더욱 명확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티끌을 핥은 행위는요, 전쟁에서 패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에게 항복을 선언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자가 되고 대적들은 패배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통받을 때는 주변 원수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바꿔주셔서 적들을 굴복시켜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로서의 그 지위와 영광의 그 놀라운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인도하심과 교훈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직분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니, 과거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어떤 은혜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광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적과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싸우고 다퉈서 조금 믿기도 하고 답답하게 하더라도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정도로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투정도 부리고 그렇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 이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크고 높은 사랑과 은혜를 입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제가 현재는 교구를 섬기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제 청년 이부를 섬겨왔습니다. 청년 이부를 섬기면서 느낀 것 중에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서울교회 청년들은 대부분 이제 타지에서 온 청년들이 많은데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런 말이 그들에게 참 적용이 됩니다. 주거비, 생활비, 세금 또 각종 지출을 하면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취업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서 결혼을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뿐만 아니죠. 비록 코로나19 기세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숨 돌릴 틈 없이 찾아오는 경제 위기로 힘든 시기를 지금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경제 한파, 또 정치의 또 새로운 판이 짜여지는 아주 대격동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사회적으로도 저출산, 또 자살자 급증, 중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참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그 성숙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선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 가장 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알아가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우리를 친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가 사랑하고 닮아가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은 때였어요.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만 본다면 그들의 삶은 참 우울하고 암울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시는 방법이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이방 민족으로부터 해방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정말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모두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깊이 빠져있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자유를 얻고 해방이 되어도 다시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되 그들의 진짜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발로 밟고 바다에 던진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린다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서 없애듯이 깊은 바다에 던져 보이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과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인이었어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너무나도 추하고 어두운 우리의 죄의 허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밟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밟아주시고 덮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훈계의 차원에서 매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야곱은요, 참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원래 속임수, 잔머리 아주 도 같은 인물이었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계속적으로 배신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 훈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어떤 특별한 잘한 일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 인애하심은 오늘날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또 쓰러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거룩한 것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와 은혜로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불리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기희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참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주시고 사랑의 매를 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하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일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시련과 연단의 세월 가운데 또 죄악된 길을 갈 때도, 때가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최고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함께하는 귀한 남서울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가 되십니다. 날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